이 저속한 종교와 이 고동한 종교의 차이는 그 중에 하나가 저속한 종교는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하나 반듯하게 세워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저속한 종교는 남을 죽여서라도 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멸하는 구시나 저주를 서스럼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동 종교는 나 하나 잘 되는 차원을 넘어서 다 같이 잘 되어지는 인류 공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고등하면 고등할수록 요구되어지는 것은 수준 높은 도덕성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거나 걸맞는 도덕적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종교로 인정되어지는 것,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이 차원 높은 고도의 윤리성, 이 도덕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윤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 모든 윤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독교와 크리스찬, 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때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전의 습관과 생각과 가치, 판단을 죽이고 새로운 가치,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리스도가 지배해야 하고 그 인생을 그리스도로 채워가야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보람,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시된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의 생각은 성적 욕구는 즐거운 것으로 제어해서 안 되는 것이다, 제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족되지 않는 이 탐욕을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전혀 끌이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인들에게는 완전한 순종과 정결을 요구되어졌지만 그런 남편에게는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가 남편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의무는 부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무렇게 살아도 제재하거나 끊김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노예들에 대해서도 노예는 인격과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노예의 결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노예를 불구로 만들어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사고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 또한 가장의 부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그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권에게 있었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해도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이 관행, 그 당시에 누렸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새로 부여하시는 새로운 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순결의 의무는 아내에게만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순결의 의무는 남편에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예에도 순결한 영혼과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굶어도 주인은 배불러야 한다는 당시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인은 굶어도 노예는 굶주리게서는 안 된다고, 주인은 못 자도 노예는 충분히 재워줘야 한다는 것, 주인은 못 쉬어도 노예들에게는 쉼을 줘야 하고 주인은 못 먹어도 노예들은 먹여야 하고 못 입어도 입혀줘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 이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당시로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녀도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당시의 사고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부모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받는다는 것. 이제까지 누렸던 수세기 동안 지배했던 이 고정관념, 이 고정된 사고를 버릴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가치와 평가를 뒤로하고 그리스도가 평가하는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각과 가치를 낡은 것으로 이기고 과감히 버린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지식이 많은 분들이, 전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은퇴하신 이후에 노인정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트들이 노예와 겸상을 하고 야만인 이 미개인들을 형제로 수용하고 같이 한다는 것, 이 수준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어려웠고 힘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다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의 가치를 수행한다는 것, 정말 쉬운 것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전들이 노예에게 시중들어야 하고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하고, 거꾸로 주인들은 노예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이 섬김의 역전이 되어지는, 이 섬김의 역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노예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주인이 따라야 하는 이 섬김의 역전이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힘, 선교의 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섬김의 역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함으로 이제껏 행하던 해방과 음탕과 이 추잡한 부끄러운 말, 욕설, 거짓말 따위들을 버리고 군림에서 친절 어린 순전한 말을 하는 진실된 사랑 어린 말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야만인도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창조주의 자녀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만왕의 왕의 피가 흐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라오테스, 이 온유는 창조주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인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유순한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온유인 것인데,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겨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도 너무너무 부당한 처사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하면 오래 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인내를 잃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절망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질적인 병, 병든 교회는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에 대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놀란 복음의 진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능력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용서받아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오늘날 교회를 있게 한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정신, 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머리에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물음이,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답을 해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목회적 경험으로 계속 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지,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지, 이 고정된 생각, 이 고정된 관념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건방지게 주인 노릇하느냐는 비판적 시선이, 이 정기된 시선이,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주인 노릇하라고 하는 이 독선이 교회를 분쟁 가운데 들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소자, 연약한 자, 처음 나온 사람, 나 외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야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